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동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입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에는 총 몇 개의 구절이 있을까요? 자그마치 176구절입니다. 길어도 좀 심하게 길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셨다면 여기까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왜 유독 시편 119편만 이렇게 긴 것일까요? 설마 시편 기자가 아무런 계획 없이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된 것은 아니겠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이 유난히 이렇게 긴 이유는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설계와 디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이 디자인은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을 때만 이 디자인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서 이 디자인을 보실 수 있도록 화면을 통해서 히브리어 텍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것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여기에 한 가지 정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패턴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이 이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얀 것은 종이로되 검정색은 글씨로다. 이게 히브리어를 따로 배우지 않고는 이 패턴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다닐 때 히브리어 수업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에게 히브리어 지식이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힌트만 드려도 이 뚜렷한 패턴을 금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모든 구절의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글자만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물론 히브리어는 한글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그래서 각 구절의 가장 오른쪽을 보셔야 첫 번째 글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가 똑같은 글자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도 역시 똑같은 글자로 시작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여러분께서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두 번째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는 8개의 구절을 한 단락으로 하여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락, 즉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6절까지는 히브리어의 두 번째 글자인 베트로 시작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세 번째 단어인 기멜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8개의 구절을 한 단락으로 하여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글로 비유를 하자면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8절까지는 기역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니은으로 시작을 하며 세 번째 단락은 어떤 글자로 시작할까요? 디귿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총 몇 개의 글자가 있을까요? 22개입니다. 자, 한 글자에 8개의 구절이 할애가 되었으므로 22 곱하기 8은 176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총 176개의 구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 생각나는 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음률이 맞아야 됩니다. 단어 선택이 정확하고도 정교해야 됩니다. 표현은 아름다워야 하며 그 와중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방대한 분량과 이 정교한 설계를 통해서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119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전체의 주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76개의 구절에 상당되는 그 방대한 분량과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정확하게 정교한 디자인을 만든 그 설계도를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말씀의 중심성입니다. 여러분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첫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뚜렷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파벳 순으로 이것이 쓰여졌다는 것 외에도 이번 패턴은 한글 성경으로 읽어도 여러분께서 얼마든지 정확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뚜렷한 패턴은 과연 무엇일까요? 총 176개의 구절들 중에 아주 극소수에 달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170개가 넘는 구절에 하나도 예외가 없이 조금도 빠짐없이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핵심 개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라고 하는 정확한 특정 단어가 170번 반복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여러 개의 표현들이 모든 구절에 빠짐없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규례, 율례, 법도, 계명, 주의 뜻, 주의 길, 주의 증거 그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열이 돼요. 결국엔 표현은 다르지만 뜻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규례, 율례, 증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별지를 나눠드렸죠. 양면을 둘 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176개의 구절을 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시간 관계상 첫 30개의 구절만 여러분에게 여기에 프린트를 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것은 1절부터 30절까지 단 하나의 구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이라는 특정 단어가 30번 반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여러 개의 표현이 각 구절에 등장을 하는데 그것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답을 확인해 볼까요? 39절을 다 확인해 보면 좋겠지만 역시 시간 관계상 첫 다섯 구절만 우리가 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표현되었습니까? 율법이죠. 두 번째 구절에서는 증거이고 세 번째 구절은 주의 도이며 네 번째 구절은 법도 다섯 번째 구절은 율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이 170개가 넘는 구절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이러한 정교한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서 오늘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순간에, 모든 영역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중심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극히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을 연구합니다. 콰이엇 타임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덮고 이제 직장에 출근하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가정, 직장,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기만 해놓고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책이죠. 이 책은 고참 악마가 자기의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원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미혹시켜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발상이죠. 이 책에 보면 고참 악마가 신참 내기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 하면 반드시 방해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거든.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끝끝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 그럴 때는 플랜 B로 움직여야 돼. 그들이 성경을 읽었다 할지라도 성경책을 덮고 난 후에는 그들의 삶을 바쁘게 만들어서 그들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무엇보다도 적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아무리 성경을 읽었다 할지라도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거든. 소름 끼칠 정도로 현재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는 내용이라는 생각 드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 듣습니다.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덮은 후에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성경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간에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말씀의 역동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우리에게 이렇게 해 또는 하지 마 라고 다그치고 윽박지르는 딱딱한 규칙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이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지를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첫 30개의 구절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축복이라고 증거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랑이라고 노래합니다. 7절에서는 나의 감사, 9절에서는 나의 경건, 14절에서는 나의 기쁨, 18절에서는 나의 지혜, 20절에서는 나의 사랑, 22절에서는 나의 방패, 25절에서는 나의 생명, 28절에서는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거기에는 놀라운 역동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에 맞춤형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며 때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에게 화면으로 띄워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저의 개인적인 삶에는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저의 삶에서 길라잡이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혼자 유학 올 때 비행기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한국에서 과테말라로 갈 때는 저의 부모님과 가족이 나와 함께 해주었죠. 그런데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갈 때는 부모님이 함께 와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형제도 친구도 지인도 그 누구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굉장히 외롭고 두려웠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미국에 혼자 가서 그 미지의 땅에서 정착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은 흘러 지나갑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였을 때 사역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을 점점 더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콰이엇타임을 통해서 이 똑같은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나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사역에 파묻혀서 예수님 생각도 별로 해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기도로 교제도 게을리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 곁에 묵묵히 그 곁을 지켜주고 계셨구나. 제가 그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또 세월이 흘러 지나갑니다. 제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중환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저에게 들려주었던 소식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겁니다. 절망밖에는 없었어요. 병실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절망밖에 없는 수렁 속에서 소망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던 고쳐주시지 않던 상관없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절망의 수렁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다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저의 상황에 맞춤형으로 때로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나를 회개 자리로 이끌기도 하며 또 다른 상황 가운데서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노래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역동성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죠.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방패이고 나의 능력이며 나의 치유라고. 정말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슬픈 순간에도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나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게 하는 그 능력을, 그리고 내가 가장 아파하고 있는 깊은 상처까지도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질문 앞에 망설임 없이 예 라고 답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부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정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말씀의 절대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어보신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요, 절대적인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절대 권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통해서 사실은 전체 내용을 다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들어주셔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복이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복된 길을 가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곧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보상을 주셔서 그래서 저의 삶이 복되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순종이 곧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대와 달라도 행복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병삼 목사님은 이 저서를 통해서 모든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화를 들려주십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일본 대사관으로 수많은 유태인들이 몰려갔다고 합니다. 망명을 신청했던 것이죠. 그 당시 수많은 유태인들은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굉장히 난처했겠죠? 그때 일본 대사관의 대사로 있었던 스기하라 대사는 본국에 연락을 합니다. 본국에서 다음과 같은 지령이 내려옵니다. 절대로 그들을 다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그 당시의 대사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난처했겠죠? 만일에 정말로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내어 모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근데 반대로 본국의 명령에 불복하여서 내가 그들을 받아주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사임해야 되겠죠. 아마도 해임 처리 될 것입니다. 독일의 일본 대사관의 대사의 자리까지 오르려면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감수하면서 거기까지 올라갔을까요? 근데 이제 외교관으로서 나의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자니 남이 죽겠고 남을 살리자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기로에서 스기하라 대사는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생명을 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손수 비자를 새벽까지 만들어서 수천 명의 유태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커리어 전체를 내어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셨을까요? 그가 잠시 좌천되기는 했지만 훗날 스기하라 대사는 일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뭐 이런 간증 기대하셨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만 했고 그는 정말 힘겹게 생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지나가고 어느 날 기자가 그 스기하라 대사의 아들을 인터뷰하면서 아버지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아들은 과연 뭐라고 답했을까요? 기대와 달라도 행복합니다 라는 책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훗날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선택에 대해 아버지는 성공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필요로 하셨을 때 옳은 선택을 하셨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닙니까? 부전, 자전입니다. 아버지의 삶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지위나 돈이나 명예로 평가하지 않고 그의 기준은 오직 하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렇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그런데 아버지는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순종이 곧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에서 이런 간증들이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많은 간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내용이었던가요? 아마도 이런 내용의 간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몸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중한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를 다녀와 보니 그 병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또는 이런 간증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크리스천 사업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려는 목적으로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월요일날 매상액이 어떻게 됐어요? 두 배, 세 배 뛰어 올라서 나의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간증의 내용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보상을 해주셔서 나와 내 가족이 더 잘 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간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간증이고 실제로 아주 귀한 간증 맞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주위 분들에게 많이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간증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간증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이런 간증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몸이 참 많이 아픕니다. 중한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투병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는 크리스천 사업가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이런 간증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순종이 곧 성공이고 순종이 곧 기쁨이며 순종이 곧 축복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중심성, 말씀의 역동성, 그리고 말씀의 절대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질문 앞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라고 답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을 할 것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실천에 옮길 것인지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한 바를 온전히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조용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전도로, 겸손으로, 봉사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을 온몸과 삶을 주장하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치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